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잡혀 가시는데, 예수님 잡혀 가시기 전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 제자들이 그냥 깊이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자장가로 들렸던지 하여튼 깊이 잠들고 말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셔서 처형되시는데, 그때 제자들 물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시험에 빠진 그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잡혀가시기 전에 여러 번 자신이 앞으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 죽으면 안 되거든요. 메시아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앞서 나가는, 그야말로 기치를 앞세우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개선 장군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그 하는 일은 뭐냐면 적군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복을 잔뜩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의 슈퍼파워로 만드는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순환을 당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이 내가 잡힐 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 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받아들일 수,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야말로 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는 뭐든지 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이 온 세상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런 이를 통해서 인류의 타락을 회복하는 가장 중대한 구속 사역을 놓고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숭고한 구속사역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까?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있어라, 여기 앉아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유혹을 받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엄숙한 명령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주님은 앉아있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워있었어요. 우리는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걸 좋아하죠. 예수님이 여러 번 오셔가지고 제자들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마냥 쿡을 잠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요.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 저 마음은 진짜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이거 하기 원한다. 저거 하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 근데 그냥 이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또 이게 안 되네요. 근데 주님이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냥 100% 딱 진단을 하시기를 너희들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마음은 원한다. 그게 내가 잘한다. 근데 육신이 좀 약하구나. 아, 그래 위로가 되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잘 이해를 하시니까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는구나. 그런 의미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마음은 깨어있고 깨고 싶어요. 그렇지만 육신은 약해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두 번씩 오셔서 제자들이 잠을 깨우셨겠어요?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육신이 연약해서 자서는 안 되는 때에 잠들어도 괜찮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한 시간도 깨어서 잊지 못했느냐 그렇게 왜 질책을 하셨겠어요? 자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했죠. 뭐 예수님은 피곤하시지 않았나요? 제자들보다 더 피곤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한 말씀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에 대한 녹두리나 변명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요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어떤 깊은 잠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체념이라든지 혹은 뭐 피곤해서 그렇다든지 뭐 슬픔이 너무 가득 차서 그렇다든지 그렇게 그것만으로서 이유를 돌릴 수 없는 차원의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약한 것은 내 육신만이 아니고 내 마음도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되고 내 정신이 새 정신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새 마음과 새 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에게 그와 같은 심령을 주셔야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원해야 됩니다. 우리 다 주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령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이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잘 순종할 수 없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실리를 봐야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해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 일을 아주 초월적인 정신과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단련했는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를 했는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크리스천 삶을 고백했어요.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연약함이 있어요. 사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줄 알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몸의 욕구를, 세속에 젖은 우리 몸의 욕구를 사탄이 딱 붙잡고 잡아당겨요. 그리고 그 욕구를 자꾸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과거에 그런 습관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전주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이 죄의 세계에서 사탄이 통제하는 그 땅에서 옮겨져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신분을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다. 당신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하고 주의 이름을 빌려야겠죠. 우리가 받은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현장에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도록 깨어있으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또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피땀에 젖은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두 번째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왜 자느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민망했겠죠. 번번이 자다가 깼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도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모습이었을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그것이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달랐을까? 물론 피땀에 젖은 얼굴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또 한 번의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준비하는 일을 줄곧 방해해왔어요. 겟세마네에서 먼저 제자들을 시험에 넘어가게 하신 거죠. 했죠, 사탄이. 그래서 잠 쿨쿨 잤어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에 지원이 없이 혼자서 당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우선 형벌에 직면해서 고통과 범인으로 거의 죽게 하세요. 어둠의 세력은 제자들을 깊은 잠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신 주님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기를 기대했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탄의 시험에서도 승리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면 뭐,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이 진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십시오.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사탄이 패배하고 예수님은 시험에서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타락 이후로 인류에게 전해 내려온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그 일을 확신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갈 것을 굳게 각오하시고 일어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인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구원의 길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 장면을 조금 자세하게 서술한 부분인데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 강의서에 쓴 글을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겟세마네 동산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낙원의 생성을 위한 디딤돌이며 십자가의 승리로 연계되는 출발지였습니다. 이곳은 주님의 치열한 영적 투쟁의 장소였고 십자가의 승리를 위한 전초지였습니다. 인용 끝내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위한 사탄의 유혹까지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십자가 승리가 성취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자신의 소명을 마치고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세 번째 오신 그 얼굴은 피땀에만 젖은 얼굴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격렬한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그 모습에서 이러한 개선장군의 승리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가 겟세마네 동산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 세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구원의 승리가 외쳐지는 구속의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힘을 내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는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다스리는 관계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만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과의 치열한 결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놓고서 사력을 다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고 그렇게 참 이 영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우겨쌈을 당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고 제자들은 하나님 주님에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처럼 지금 어려움을 처하셨으니까 주님께 힘을 주십시오. 견디게 하십시오. 주님의 헌신이 조금이라도 흔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사가 주님의 이 기도에 달리지 않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 승리 여부에 달리지 않습니까? 인류의 운명이.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기도의 지원이 없이 주님이 혼자 단홀로 오로지 혼자서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심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야 승리한 그 모습에 그런 구원의 참 그 산정이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산정에까지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절정이 이르는 것에서 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주님의 그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삽니다. 주님의 그 믿음에 저를 함께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저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항상 주시고 그것을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겟세마네의 동산의 의미가 살아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겟세마네의 동산에 기록한 것이지 뭐 예수님 피땀을 권연하시고 뭐 그냥 이 자리에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구속의 십자가가 지는 참뜻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굴러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평안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겟세마네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부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둠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로의 탄을 다 마시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시고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끝까지 궤도를 이탈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실행될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아멘.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죄에 묶여있던 그 사슬에서 풀려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은 죄와 사망과 사탄이 사라진 새로운 에덴에서 그 에덴의 축복 속에서 재창조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젖었던 고뇌와 고통의 피땀은 기쁨과 확신과 평화의 빛을 반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승리를 온몸에 안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무심한 제자들에게, 그 쓸모없는 제자들에게, 그 잠자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목전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 때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서 피땀으로 싸우시는 절박한 때에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시고 가장 절급한 기도까지 임시 중단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주님의 하늘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가장 즐겁하고 가장 중차대한 그 사역을 잠시라도 멈추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아주 큰 소리쳤던 그런 자들, 깊이 잠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왔어요. 이 한심한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처절한 장면을 다 보고서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심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정말 무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때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 없어서 잠만 쿨쿨 잤어요. 이런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챙겨줄 필요가 있겠어요? 아, 그 시간에 예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들 때문에 손해를 보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못난 우리 꼴만 본다면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로워질 재창조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비추실 우리의 장래를 낙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를 안고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는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밤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거 잘된 일이죠? 잘한 일이죠? 그런데 하하 몸만 갔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몸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의 거리가 돌 하나 던져서 닮아는 거리였지만 서로의 마음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것저것 다닌다고 하고서 내가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자로 사는 거 아니죠. 뭐 교회 예배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그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몸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뭐 교회 활동하고 뭐 참석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아니고서 몸만 교회 다닙니다. 심지어 강단에 있는 목사도 입만 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심령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터치가 돼서 나오지 않는 말 100마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뭔가 마음이 깊이 잠들어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철야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철야를 했어요. 사실상 주님은 세 번째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 얼핏 들으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됐으니 끝장이 났다. 그래서 뭐 자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자려면 식은도 자고 말려면 말아라.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 뭐 무슨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거나 자지 말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지났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됐든 절망하실 필요가 없었고 비관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딘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늦고 깨어있는 것이 너무 늦은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에 담긴 교훈이에요. 여러분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시 잠들어 보신 적 있어요? 내 눈이 닫혀있다면은 어느 순간에 내 눈이 확 뜨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찌르는 메시지가 들릴 때 내 영혼이 깨어나기도 하고 갑작스런 역경이 닥칠 때 정신이 들게도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잠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뜻깊은 밤을 보냈어야 할 그 시간이 다 낭비된 후예요. 비록 잠은 깼을지라도 기도할 처지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고 맙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의 오점을 남기고 소명과 순종의 장소에서 아무런 성김이나 열매가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와 같은 비극을 계속해서 연출하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우리의 큰 소망이 걸려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 제자들 다 떠나고 혼자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제자들을 보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부축해 주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잘하죠.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겠다고 먼저 청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랑 나랑 같이 가자. 그런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 얼마나 창피할까요? 예.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잠 깨우셨을 때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하셨더니 너무도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이럴 때 인간은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깊은 좌절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뭐 입이 10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무익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잘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나는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까지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반대로 오십니다. 나는 너에게 온다.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고 또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함께 가져가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매하고 한심한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포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배신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칠 것 미리 다 아셨어요. 도망치기도 전에 다 아셨다니까요. 예언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성경 구약에 기록됐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셨다니까요. 네, 그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 제자들 대하셨어요. 얘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달리게 할 것이다. 아무도 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다 아시고 그런 제자들을 날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고동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깊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그런 주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겠죠. 그래 내가 침체에 눕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 내가 아주 큰 죄에 빠졌을 때, 만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발로 밟고 나를 매장할 때,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힘을 받아줄 게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왜? 주님은 나를 항상 환영하시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시니까. 친구도 때가 되면 내 친구가 안 됩니다. 친구가 원수가 되잖아요. 부모 형제도 다 나를 혈육이라고 좋아하고 뭐 같이 뭐 동고동락 할지 몰라도 때가 되면 다 떠나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무정하게 대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가치 여하에 달리잖아요. 아, 이건 좀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사랑했다. 이 가치가 없구나. 버려야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만약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가치를 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많은 실수나 심지어 배신까지도 극복하시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허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배신한 적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듭된 실수와 반복된 죄와 불순종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은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밝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기력한 제자들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독려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초대를 하십니다. 좌절과 침체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세요. 같이 가져가십니다. 너의 미래는 밝은 것이다. 너희들의 앞길은 어두운 것이 아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어둠은 이미 지나갔다. 떠났다. 밝은 미래가 비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내 빛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를 그 빛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이러한 깊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고 우리가 주님을 참 기쁨으로 확신으로 섬겨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